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종교개혁과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앙교육 없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분투하면서 믿음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박상봉 교수님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배 형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환영의 박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현산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룰 주제는 종교개혁과 신앙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박사학위 전공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할 말은 더 많은데 뭐 지면에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지면 자체도 상당히 이제 16페이지가 돼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아무튼 쉽고 또 편하게 이제 좀 아주 종교개혁 그 시대에 이 신앙교육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이제 그 종교개혁을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다. 그것은 이제 그런 개혁적 입장은 사실은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된 이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에 더 큰 초점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는 그 균형성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종교개혁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신앙 고백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앙 교육의 문제, 신학교의 문제, 그리고 목회자 부양의 문제, 그리고 이제 교회 법, 그러니까 총회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이전과 다른 어떤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작동되도록 한 관심과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가 이미 이제 500년 전에도 존재를 했고 지금도 500년 전 지금도 지났지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예배가 드려져 있고 500년 동안 지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뭐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교회에서는 개혁된 교회가 유지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을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개혁된 교회가 이제 소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현산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지만 100년 후에 그리고 200년 후에 500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장치들과 혹은 어떤 내용과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 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그 장치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신앙 정신의 원리가 어떻게 전수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전수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졌을 때 각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 사회가 어떤 식의 변화와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까지 지금 고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른 어떤 신앙 교육을 혹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도만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 좋은 시민의 교황을 갖추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가 교회고 전체가 교인이면서 시민이고 시민이면서 이제 교인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은 이제 한 개인으로서 좋은 교회의 신자를 넘어서 좋은 시민, 좋은 국민, 좋은 어떠한 이웃 이제 그런 어떤 데까지 이렇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면들을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종교개혁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보레오교 정문에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개혁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종교개혁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열망.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열망은 르네상스로부터 소위 이제 그 르네상스 안에서 예술적인 부분과 실제로 이제 학문적인 영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문주의는 뭐냐면 이제 그 중세 후기에 그러니까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제 중세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게 뭐냐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신학적 주제를 논하긴 하는데 너무 중구난방이고 너무 그 논의의 범위가 넓고 깊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동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실제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로마 가톨릭의 어떤 논의가 성경적인가? 교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 속에서 이제 소위 성경적 인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원문 자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의 글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을 했으며 개혁이 시급한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인데 에라스무스는 성경 인문주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공공의 논의로 이야기를 못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로마 가톨릭에 거의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단순히 종교 집단이 아니라 종교 권력입니다. 거기는 이제 세속 권력보다 더 힘이 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황제를 움직일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종교 권력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일개 사제가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거의 종교 재판을 받는 순간에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문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출교는 뭐냐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누가 죽여도 실제로 사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521년에 이제 보름스 회의를 통해서 루터가 정죄를 당합니다. 파문이 되죠. 그래서 파문이 되자마자 곧바로 그가 비텐베르크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작센의 선제에 의해서 바르트 성으로 옮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파문을 당한 사람 누가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카톨릭 그 세력들이 모르는 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정도 이제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95개조의 어떤 방방문의 내용은 종교개혁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황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고요. 면제부 판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용입니다. 교황권의 남용, 면제부의 남용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루터가 그냥 이제 별 생각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걸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좀 대여하자. 이 남용된 것을 대여하자 하고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핵심적인 요건들 내에 정말 로마 가톨릭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 그 시대 어느 누가 교황권의 남용이나 혹은 면제부의 남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큰 어떤 이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온천하는데 루터는 이제 그것을 붙이고 나가지고 며칠 뒤에 보니까 종교개혁자가 돼 있는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 이제 95개조 방방문이 이제 점점점 몇 주 몇 달 지나면서 유럽 전역에 펴지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텐베르크가 이제 그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이제 그 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사건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이제 종교 개혁 도시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이제 비텐베르크가 이제 종교 개혁 도시 혹은 작센 전체가 종교 개혁 도시입니다. 아니면 이제 추리라든가 칼빈의 쯔빙글리가 활동했던 추리라든가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이 활동했던 이제 그 제네바에서 그 도시가 종교 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자의 어떤 의견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 혹은 개인의 이제 그 의회 공화정이었는데 거기서 의회가 그것을 결정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냥 따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만 그 시대에는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어떤 경제 체제가 달라가지고 옮기는 것은 귀족이나 수공업과 상공업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아닌 이상은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교 개혁은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인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만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유지가 되면 다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종교 개혁 사상을 소위 그 신앙의 정체성을 규정한 겁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는 로마 카톨릭과 소위 종교 개혁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종교 개혁을 했고 분명히 지금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까지 이야기하는데 과연 로마 카톨릭과 지금 이제 종교 개혁 그 어떤 이제 그 진영과 혹은 종교개혁 사상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시급하게 신앙 고백에 대한 정리를 한 겁니다. 신앙 고백. 그런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럼 정체성의 규정만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표명적 명시는 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것을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카테키즘입니다. 소위 신앙교육서. 그러니까 신앙교육서는 이 정체성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보편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당성과 실제로 그리고 개혁된 교회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됐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교회와 그 다음에 신학의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송스럽게도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종교개혁자들은 유지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신학의 문제만 그냥 다루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것을 누가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종교개혁에 어떤 이제 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립 기반이 있었는데 그 기반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세속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세속 권력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이 된 이유를 그 안정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규정을 해줘야 되고 이 정체성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할 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분리된 어떤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 공격을 했어요. 어떤 거? 너희들은 분리주의자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공격에 이제 그 답변을 해야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로마 가톨릭부터, 그러니까 소위 하나의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답을 해야 됐어요. 여기서 이제 분리주의자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도나투스주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적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도 답변을 하고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비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분리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보하면서 종교개혁을 살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이제 면을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이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제 그 사상이 전파될 때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수단.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하나가 설교입니다. 두 번째가 문헌입니다. 문헌. 세 번째가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됐어요. 그런 사상을 이제 교육하고 또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까지 알리고 이런 어떤 이제 그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먼저 그 설교는 뭐냐면 이제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개혁된 신앙의 어떤 이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보면 아주 잘 신학적으로 교회 교리서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어떤 베이스는 다 소위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그런 어떤 내용의 근거에서 성경 해석과 어떤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규정할 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일반 신자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성경적인 종교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종교는 절반의 이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적인 종교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단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기독교를 규정할 때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종교면서 역사적인 종교다 이렇게 규정해야 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읽혀왔는가, 해석되어왔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숱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립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 준비를 같이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라는 것은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한 어떤 신앙 정신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지금 양육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이제 교회에서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는 그 설교자에 의해서 이제 선포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린 것 같은 사람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위스 제2신조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이 페이지인데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교된 말씀을 주목해야 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설교자가 못된 악이며 또 죄인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보면 설교하는 목회자의 인격과 행실에 사람을 실망케 시키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드러낼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무시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내용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있습니까? 남지 않았습니까?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실수를 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설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행실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행실의 부족함 때문에 설교 자체를 듣지 않거나 설교 자체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많이 이제 조금 새겨 들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을 거의 만능, 전능한 사람 이렇게 아무런 실수도 않고 이런 식의 어떤 이해를 갖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자들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도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그 사람의 설교나 또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설교자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직한 이해 속에서 설교자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과 듣고 분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묵상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듣는 자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조명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야 하는 보물로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또 이단들을 경계하며 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자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며 그 결과로 그분과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에 설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로마 카톨릭과 다른 그냥 복음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어떤 설교를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 바른 어떠한 신앙과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헌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주석들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 주석 주제들을 닮은 교리서라든가 논문들이 쓰여졌습니다. 또 공교회의 일치와 연속성을 위한 신앙 고백서들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 교육서들이 쓰여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숱한 다른 글들이 쓰여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헌들이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하면 이제 이 문헌으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확산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글은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쓴 글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 방문문을 쓰고 거의 몇 달 사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4세기에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얀 후스라든가 존 이클리프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들이 왜 확산되지 못했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하자.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이 정리되어서 지금 어떤 이제 보헤미아 지역이나 혹은 이제 영국 그 지역을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근데 이제 다행히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이 글을 쓰면 금방 인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번역이 되고 또 그 번역에서 자국어로 또 인쇄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인프라가 이미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글을 쓰면 거의 몇 달 안에 다른 지역에서 읽혀졌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입니다. 라틴어로 읽혀졌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국어로 번역되어서 읽혀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이 확대될 수 있었다. 재밌는 것은 그때도 국제서석차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인쇄된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앙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수단이 신앙교육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신앙교육은 종교개혁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있어왔고 중세시대에도 있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잘 활용한 겁니다. 아주 잘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 이제 교리교육은 전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세대를 위한 소위 신앙교육 혹은 교리교육은 믿음과 삶이 신앙 지식과 경건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자칫 지식만 강조할 수 있고 경건만 강조 그러지 않고 균형적, 그러니까 전인적 교육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가 목적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신자로 길러내는 것도 목적이었고요. 더욱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 공동체, 즉 국가와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독교 시민으로 길러내는 어떤 그러한 목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 혹은 이제 성도들이 신앙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만 좋은 신자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여야 되고 좋은 자녀여야 되고 좋은 남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친구여야 되고 동료여야 되고 좋은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을 한 목적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데 목적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전인적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그래서 그 변화는 뭐냐, 이러한 어떤 지식을 가진 자는 실제로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좋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의 어떤 좋은 소양을 기르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지금 이제 신앙교육서가 가르쳤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당시에 국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추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추리 시민들은 다 교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단순히 교회만 개혁된 게 아닙니다. 그 사회 전체가 종교개혁의 열매로서 개혁의 성과를, 그 개혁의 열매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인식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교회 공적인 역할. 그러니까 좋은 교훈이라는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교회를 위한 데 맞춰 있습니다. 교회 종교생활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의 현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영역, 그리고 국가의 현실 속에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어떤 보편 가치를 실현해서 정말로 그 시대에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물로 길러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리 신례를, 이제 추리 하나 신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추리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개혁됨으로 해서 그 사회가 개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두가 교인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람들을 개혁을 했을 때 이들이 관련된 모든 영역도 당시 그 원리에 따라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의식 있는 교인이자 의식 있는 시민으로 길러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추리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좋은 기독교 공동체, 이제 뒤에서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기독교 공화국, 이제 레퍼블리카 크리스타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상을 추구했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그 변화된 개혁된 어떤 이제 그 내용을 가진 사람이 신앙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며 가정 생활도 하고 사회에서 한 직장으로서 그러죠. 여러 영역 속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이제 신앙의 내용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좋은 교인이 아니라 그 사회, 그가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어떤 시민, 좋은 어떤 이제 그 영역에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교육시키고 그것을 목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 유럽을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독일에서 살고 스위스에서도 그러니까 총 이제 7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 서구의 그 선진국에 대한 어떤 개념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 시대 그에 대한 기본적 프레임이 다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사상적 측면에서 소위 이런 어떤 개혁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어떤 개혁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회가 있는 그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미 16세기부터 이루어져 있었다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속한 어떠한 소위 이제 시민으로서의 어떤 혜택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왜요? 그들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의사도 크리스찬이고 학자도 크리스찬들이고 정치인도 크리스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시민들이 어떤 의료적이고 교육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복지적인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미 16세기부터 있어 왔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인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츠빙글리는 실제로 이제 그러할 때 이제 핵심이 거죠. 칭의와 함께 어떤 성화의 균형성을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츠빙글과 말하는 이제 성화의 삶은 단순히 윤리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화를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성격을 이야기하지만 츠빙글리는 이것과 함께 공적인 사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속한 전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성숙을 같이 지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동체 영역에 있어서 성화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공동체 영역의 성숙을 함께 지향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성화되면 그 개인이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함께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당연히 그 지향성으로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일의 기준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들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그 사회에서도 그런 원리와 그런 어떤 원칙과 그런 어떤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살았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가 이제 그 에게 있어서 이제 성화의 삶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신자가 살고 있는 세속사회 영역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가 이제 자신이 죽은 해에 이제 1531년에 에레미야 주석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주석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페이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실하고 선한 시민과 결코 다르지 않다. 또한 기독교인의 도시는 기독교회의 교회와 결코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화는 그 개인이 속한 그 사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표현에서 이제 츠빙글리가 갖는 이제 조금 어떤 그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야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츠빙글리가 어떤 지향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신앙 교육의 어떤 목적 그 목적을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상은 각 사람의 경건을 변화시키고 개혁된 교회를 등장시켰으며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그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설교 조수들 그리고 신앙 교육은 개인의 의식과 윤리, 교회의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외적인 구조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은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도록 하지 않으며 그리고 체계화된 신앙을 갖게 하여 생각, 경건 그리고 시민적 삶을 위한 선명한 지표로서 제공되었다라.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로 종교개혁 시대 이제 신앙 교육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교리다. 그러니까 소위 그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적인 원리를 다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체계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로마 가톨릭은요,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가톨릭이 반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가톨릭 내에서 한 번도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로마 가톨릭은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이해 속에서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는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수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너희는 적그리스도 교회다. 교황을 향해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거짓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옳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규명해야 되는가? 그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산 교회는 지금 이제 일산의 어느 지역에 속했죠? 제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에만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강변교회인데, 저도 강변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가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지역교회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에 어떤 이제 두 비가시적인 교회든 가시적인 교회든 다 그 교회들은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보편교회, 카톨릭 처치, 혹은 이제 그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보편교회 이런 표현인데, 지금 이제 그 보편교회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립되냐, 그냥 정립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보편교회라는 개념 안에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소위 보편교회는 이단교회가 아니다, 이런 전제. 그래서 이제 보편교회와 정통교회는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단 교회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 기준을 사도적 가르침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역사의 흐름이 오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오면서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이단이고 내가 이단 아닌가 누군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성경을 읽는데 가르침이 달라요. 신앙생활 형태가 달라요. 신앙적 추구가 달라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성경을 보고 우리도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이제 이런 어떤 개념 규정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분명하게, 또한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할 때는 그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있는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교회는 당연히 정통교회임을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교회가 보편교회 이론이고 실질적으로 정통교회에 속하려면 현상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과연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실제로 로마 카톨릭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냥 심증적인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명확한 이론이 필요했고, 그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개념 규정뿐만 아니라 이론적 규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정통 신앙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성경 해석적 기준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도적 가르침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어봤죠.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아니면 이제 소위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들지만 그냥 막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전통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서는 로마 카톨릭의 찬양을 평가를 해야 됐어요. 평가할 때 반드시 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준이 분명히 사도적 가르침이고 그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교부들의 해석들, 교부들이 정말 그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학적인 어떤 규정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 어떤 소수를 한 그런 내용을 잘 살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 기준에 근거해서 쓰여진 어떤 이제 문헌들을 살피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중세 천년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기준과 지금 소위 초대교회 그 건전한 교부들의 문헌들을 살펴서 정말 그들이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어떤 신학적 주제를 나열하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제 그 논의를 한 이런 것들을 잘 예민하게 살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보니까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로마 카톨릭을 볼 때 너무 그 성경적 기준과 사도적 가르침이 너무 벗어나 있는 이걸 가지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해석적 기준을 뒀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 목사님의 설교 혹은 한 교수의 가르침 그리고 한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의 근거 교부들의 해석과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살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배우고 17세기 어떤 종교개혁인가 이제 어떤 정통주의자들 배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좋은 어떤 이제 글들을 읽게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사도적 가르침의 근거에서 해석해 놓은 그런 어떤 내용 그 다양성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도 그냥 그것은 심증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벗어나 있으며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객관적인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교회사입니다. 교회사가 어렵죠, 사실은. 교회사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더라고.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도 역사를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제 교회사의 어떠한 그 장점은 뭐냐면 살피는 겁니다. 과거를 살피고 현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사도적 가르침과 교부들의 어떤 글들 그리고 어떤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하는지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춰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엇이 더 개혁되어야 하고 이런 어떤 이제 방향성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교리 작성의 기준입니다. 특히 이제 틀리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교리든 어떤 신앙 고백서 혹은 신앙 교육서를 작성할 때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도적인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어떤 신학적으로 주제화하고 그것을 전체 성경의 이해 속에서 소술한 걸 교리고요.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 고백서라고 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서 쓴 것을 신앙 교육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에서나 장로교에서 추구하는 신앙 고백서나 교리적인 것들은 성경적인 것과 부딪히지 않는다. 동일한 성격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링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7페이지 한번 보면요. 우리는 성경 그 자체로부터 얻어진 정통적이고 원리적인 해석만을 인정한다. 성경의 각본들이 기록된 의도에 따라서 성경의 각본들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구절과 비슷하지 않는 구절 그리고 반복적인 구절과 뜻이 명백한 구절과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 해석은 신앙과 삶의 규범에 일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어떤 성경 해석, 교리적 규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개혁 시대에만 유효했던 거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도 유효했던 것이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계승한 거고 그것을 좀 더 풍성하고 더 체계화시킨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 정신을 지금까지도 계승하는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정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보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보편교회가 그 신앙 정신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리더십이 바뀔 때 앞선 목회자들은 이런 어떤 정신을 추구했는데 리더십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어떤 정신을 추구.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립되고 유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제 그 정신, 소위 이제 종교개혁 어떤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유산이 아니고 이미 성경의 유산이고 사도들의 유산이고 건전한 교부들의 유산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서도 정말 그런 어떤 정신에 따랐던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신앙적 계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좀 더 체계화시키고 논리화시켜서 이것들이 정말 어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체계로서 아주 견고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유산들을 잘 살펴서 그 유산들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잘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뭐냐면 종교개혁의 어떤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또 확인하며 또한 이제 개혁된 교회가 계속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이제 이런 어떤 측면이 추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이 계속해서 너희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우리는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전제는 뭐냐면 신앙 정신과 관련 사도들의 어떤 계승,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너희들이 오다가 지금 잘못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에 대해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한 성격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분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래 교회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정신을 회복한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내용이고 종교개혁자들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은 거짓된 교회를 개혁한다는데 어떤 이제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신교가 교황주의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근거한 정통신학을 회복했다는 것을 표현했으며 정통교회임을 확고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공교회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공교회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바로 이러한 정신이 회복되지 않은 이러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공교회성이라는 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지역교회가 있고 지금 여러 교회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같은 교단이고 때로는 같은 장로교이고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볼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가르침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정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공교회 단위.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면을 계승하고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지금 한국 교회에 가르쳐지지 않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뭐 설교를 하고 또 조술들을 집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앙 이제 그 교육성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어떤 정통신앙의 내용을 회복했고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확산했고 그것을 세대와 세대로 넘어오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을 보면요. 이제 한번 보시면 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 이제 설교자로부터 시의에 제한된 제네바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교회와 교회 규범에 관한 논문에서 이제 이런 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이 순수한 가르침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은 믿음에 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때부터 교리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된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가르침이 망각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이 자세히 보존되고 그리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왜 이렇게 썼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은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이전 시대의 신앙과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다를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적 가르침에서 전체 성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정리된 교리나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한 어떤 신앙 고백서가 단순히 종교개혁 시대만 추구되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추구되어 왔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계승하면서 체계화했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정신을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 정신을 후대까지 물려줘야 될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신앙 전수를 위해서 종교개혁 시대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학교가 일치되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가정에서 확인시켰고요. 또 가정에서 확인된 그러한 내용이 교회에서 다시 가르쳐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지금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와 가정의 연계성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제 그 부모의 어떤 그 신앙적 책임하에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많은 교회가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만 있다고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언약 공동체 안에 아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그 아이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 아이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건과 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인의 아이지만 동시에 교회 전체의 아이. 제가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많은 걸 이야기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지금 한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훨씬 더 그 공동체성 이러한 어떤 이제 원리들을 실제적으로 실현을 하고 이것을 좀 더 제도화하고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파고를 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적이고 장치들을 준비해야 돼. 공동체성은 이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젊은들은 결혼도 안 하지만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현상교회가 20년 후에 현상교회 모습, 50년 후에 현상교회 모습, 100년 후에 현상교회 모습. 지금 한국교회 패턴으로 가면 현상교회도 두 세대가 딱 가면 5분의 1로 토막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 정신에 맞는 그 문화를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우리가 고립되어 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와 어울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고유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갖춰가야 될 때라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가정과 그렇죠 교회와 학교와 연계해서 신앙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이제 주일 날 반드시 12시 반드시 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무적으로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이제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 치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2박 3일 감방 가야 됐을 겁니다. 그런 정도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 교육도 한국 교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이제 신앙 교육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신앙 교육 체계를 세워 나갈 때 가정과 교회 연계,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그것을 잘 가를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헌신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시기입니다. 그럴 때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신앙교육을 위해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신앙교육의 어떤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구별 역시도 예방하기를 원했다라는. 더욱이 신앙교육은 교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사이의 신앙적 일체성 역시도 제공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종한 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있을 경우에 신앙교육을 통해서 기존 신자들과 신앙 일치를 갖도록 했습니다. 또 한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정시켜주고 동시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한 신앙정신으로 묶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갖는 어떤 한계성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설교가 갖는 한계성을 신앙교육이 보충해줍니다. 이 신앙교육의 장점은 뭐냐?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설교나 신앙교육을 통해서 좁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분란이 많은 이유 중에 뭐냐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 신앙의 일치가 있고 그 신앙의 기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과를 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어떤 교회 갈등은 좁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앙 교육은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종교 개혁 시대에 이제 교리를 가르치게 이제 신앙 교육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환했을 때 이 개신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어떤 개혁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 그래서 아주 그 신앙 정신에 충실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교육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세대에 가르쳐서 그 어른들이 갖는 어떤 신앙의 정신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된 지식을 완전히 극복시키는 것, 또 개혁된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또 이러한 신앙 정신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개혁된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 등에 대한 어떤 시대적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신앙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 뭐에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 신앙 교육서를 쓰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소위 신앙 교육서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카테키스무스 이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 교육서의 문해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앙 교육서가 여러분들은 한두 개만 알고 있죠. 수백 개가 쓰여졌습니다. 수백 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이제 소위 개혁된 신앙의 내용을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어떤 교단의 형편, 그 교파에 맞게 숱하게 쓰여졌습니다. 목회자 개인이 쓰기도 했고요. 시의회가 혹은 전체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위탁해가지고 쓰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된 어떤 신앙의 내용이 계속 유지 보존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름들. 우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요리 문답밖에 모르지만 여러 이름으로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크게 이제 그 신앙 그 교육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리 문답으로 되어 있고요. 소위 문답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설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그러니까 문답식으로 되어 있죠. 문답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다양했고요. 그러나 이제 형태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문답 아니면 설명식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가장 좋은 교육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적 방식을 고려한 소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의 연령과 지식적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했습니다. 교육학적 고려를 했다라. 지금 이제 개혁주의에서 가장 부족한 건 뭐냐면 그냥 내용만 잘 된다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연령에 맞게 신앙 교육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지적 능력에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5살에서 7살까지 거의 신앙 교리서를 애우게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암송,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쳤고 거의 대부분 이제 19세, 18세가 넘어서는 그 배운 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방식, 애우게 하고 그 교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교리적 기반에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가 이제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신앙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썼을 때 그냥 이제 내용만 전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잘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하고 또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의 내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메스미지어트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그리고 칼라의 시대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말로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가 대단히 지금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려도 필요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개혁주의가 아니거나 오늘 어떤 이제 성경과 성령의 어떤 역사와 상관이 없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종교개혁 시대 연령을 고려했어. 그리고 어떤 지적 능력을 고려해서 그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이제 블링거가 쓴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한번 집에 가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교육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고 또 학교에서 가르쳐지며 그리고 가정에서 읽혀졌습니다. 신앙 지식이 없는 성인들과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규범이 되는 규범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체계적 진술인 신앙과 행위에 관한 규범화된 규범으로서 상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결코 없어지면 안 될 중요한 신앙 매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를 유지 보존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회의 어떤 개혁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가르칠 때 이것 자체를 수단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러한 내용을 배웠을 때 성경의 어떤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한 아이의 어떤 신앙 지식과 신앙의 방향성과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교회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거의 이제 끝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앞서 이제 보편교회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미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교회는 정통교회가 동일한 말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전체 성경의 내용 속에서 규정된 어떤 이제 정통 교리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이해 속에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제 신자들은 늘 이런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정말로 어떤 안전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을 수 있고 정말 구원의 어떤 역사와 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점검과 사실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제 성경만 가르쳐지고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그냥 어떤 내용적으로 대단히 잘 갖춰져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 교회가 건전하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유지 그리고 보존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내용적 점검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늘 교리만 강조할까? 아니면 이제 신앙 고백서를 강조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전제가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역사적인 어떤 전제를 강조할 때는 뭐가 있다고? 항상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과 거짓된 교사들과 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유혹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의 삶과 어떤 신앙의 규범이면서도 그것을 보존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 그런 어떤 이제 그 배려를 하셨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고 신앙 교육서고 신앙 고백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배우고 그렇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그 정신에 따라 정말 살려고 하고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페이지에 이제 제일 아래에 보면요. 그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개별 교회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반드시 공교회적 기반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공교회는 우리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시공간 속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다. 이런 전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이제 구원의 역사와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그 교회 표지를 확인시키고 이제 그러한 어떤 표지에 근거해서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자기를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교회 공교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교회가 특별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순간 다른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교회로 전락해 버립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윤리, 목회자 윤리, 공교회성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전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거의 잃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기 자신을 세워갈 때 한쪽을 완전히 깔아뭉겨가지고 세우는 방식 아니면 완전히 특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이것은 완전히 참 우리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두세 명 모여있는 개척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함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특별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면 특화시킬수록 공교회성의 질서와 그 개념은 갈수록 무너진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갖는 가장 큰 위기. 그런데 이제 이 위기가 단순히 지금 한국교회 전체만 있는 게 같은 교단에서도 지금 확인되고 있다. 같은 노회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공교회적 기반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선지자적이고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무엇보다도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신앙 교육서를 통한 신앙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바른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 속에서 몇몇 신학적인 주제들을 각자의 고유한 시각으로 규정하고 서로가 첨예하게 논쟁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신교 내 분파적인 분열이 발생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적인 교회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오직 성경의 근거 정통신앙을 회복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고백서를 썼을 때 혹은 주석서를 썼을 때 혹은 교리서를 썼을 때 이것은 개혁파 교회다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정통교회의 것이다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는 전자라고 생각했어요. 유학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자입니다. 정통교회다라고 썼다라고. 이것은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정통교회의 교리다. 이것은 정통교회의 어떤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종교 이후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갈라지면서 소위 루터파는 루터파의 신앙의 독특성이 형성됩니다. 개혁파는 개혁파의 신앙의 독특성이 이 이제 그러나 그것 이전에 뭐가 있냐면 루터하고 지금 이제 츠빙글리가 말부르크에서 이제 그 회담을 할 때 15가지 조항 중에 14개가 일치했어요.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신앙의 공동 유산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 츠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 신앙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그 신앙 이제 성만찬론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해석적 차이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루터 교회와 개혁파가 갈라졌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내용은 정통 교리였고 정통 신앙의 내용이고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앙 교육이나 가르침이 그 교회가 특화되는 순간 오히려 이제 그 가르침 자체가 공교성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들까지 고려하면서 사실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는 그 교회가 섬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 유익이 돼.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이제 신앙 교육은 신자들의 성숙을 위해 매우 유용한 이제 도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한 대로 시민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매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유럽 전체 어떤 이제 그 종교개혁 사상에 근거한 신앙의 일치 속에서 그 종교개혁 사상에 근거한 어떤 사회적 방향성도 가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종교 성경의 이제 교리의 배움은 개별 신자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기독교적인 품위를 가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한 교회의 구성원이자 한 사회 시민인 신자들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 가정, 국가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잘 배우면 그렇죠. 제가 말했죠. 좋은 신자, 좋은 가정의 부모,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아내가 돼야 되고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시민이 돼야 된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죠. 좋은 동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소와 함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은 한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가장 실천적인 청사진을 그려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그림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16세기 당시 교회 앞에 놓인 신앙적이고 시대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었음을 잊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초대교회나 그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원리가 적용되고 해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을 때 그 시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의 어떤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개혁파가 한국교회가 지금 못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숙고가 필요합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17세기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고 16세기로도 못 돌아가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교회 문제,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문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신앙의 정신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지향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못. 우리는 이제 자칫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고 어떤 정통주의 내용을 배우면 어디로 지향성을 16세기와 17세기를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문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삶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주는 가장 큰 어떤 교훈 중에 하나는 신앙의 원리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 앞에서 놓인 문제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을 해야 돼요. 지금 한 성도가 자기 현실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제3차 산업혁명은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기회이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위기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어보시죠.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그 방향성은 지상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전혀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해석과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어떤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 진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렇죠? 영국적으로 교회가 지금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유지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하시죠. 잘 살게 되니까 뭐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통치한다는 개념하고 사회적 시스템, 어떤 복지국가의 개념, 내 경제적인 어떤 수준 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우리를 잘 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정말 복지사회, 어떤 이런 4차 산업의 혁명, 어떤 사회적 어떤 구조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설득해야 되고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유발 하라리의 이제 호모 데우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그들은 이상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지향점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불멸, 행복, 신성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것을 지상에 이루겠다는 소위 기계화된 방식으로 소위 어떤 첨단 기술 통해서 그것을 이제 지상에 세우겠다는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지금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 사회 시스템의 어떤 이제 발전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심각한 어떤 결단과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경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옛날 16세기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련되면서도 시대의 답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통치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고 그런 어떤 이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 전체를 좀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된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개혁된 교회의 안정과 지속적 보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사상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과 함께 그 사상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새롭게 탄생된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교회 교리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정통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세워진 개신교회를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적 개념을 가진 도나투스주의와 같은 분파적 교회로 인식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개혁된 교회를 단일하며 거룩하며 공교회적이며 사도적 교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사상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주장된 자의적 가르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위한 정통신앙의 내용임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1529년 루터와 츠빙글리가 말부르크 종교회의 때 성만찬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므로 개신교가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로 분리되어 교파주의를 등장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신학과 신앙고백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신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표명이 철저하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근거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연속된 내용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된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교육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개혁이 남긴 최고의 신앙유산 중에 한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전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교회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열매로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선명히 구분되는 교유한 개신교적인 신앙과 삶의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개혁파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체계가 규범화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만 국한시키지 않고 인생의 모든 국면에 적용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개혁파 교회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교리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안목과 세계관에도 관심을 갖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학문, 예술, 과학, 경제, 사회, 국가 등의 다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는 오늘날 당면한 신앙과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남긴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교육에 대한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인격과 삶의 체계를 갖도록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참된 교회의 한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앙교육은 바른 말씀의 선포에 대한 한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한 직접적인 원인은 신앙교육의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무관심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무관심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신앙교육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로 하여금 어떤 인간됨에 이르도록 합니다. 인격과 삶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인 정체성과 방향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인간상을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종교개혁자들과 또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신앙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했습니까? 근데 그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숙고와 또는 얼마나 그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어떤 방법론을 추구했는가도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고 또 우리로 배우게 하셔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신앙교육을 받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을 받아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어떤 신앙교육의 어떤 연속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고 그 목적했던 바를 우리로 잘 살피게 하시고 정말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론까지도 우리가 좀 더 숙고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대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안목과 또 존수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시대 속에서 책임 있는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책임지며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어떤 내용으로 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내용들과 그 방법들과 그 목적들을 잘 살펴서 정말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로 얘기하시고 그걸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자태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